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지아 자매님은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건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한 경험이 있으세요?
열심히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하는 일도 있잖아요. 도저히 힘들겠다 싶은 것은 빨리 포기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준비해야겠죠.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누구는 버리시고 누구는 구원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가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는 사람의 이야기들도 나오죠.
생각해보니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죄를 저지르고 어느 선까지 하나님을 떠나도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다고 배웠는데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너무 늦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절박한 인생의 끝까지 내려간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또 어떤 사람은 그대로 멸망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원받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제목부터 뭔가 희망을 주네요. 구원받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조차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를 벗어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장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를 벗어버리길 원하십니다.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외안이 받고 모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걸까요?
너무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기회가 있는 것인지 또 있다면 그 기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언뜻 비슷한 삶을 살았는데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버림받은 사람을 비교해 볼까요? 사울왕과 다윗 그리고 유다와 베드로를 보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다윗도 두 번째 왕이라는 점이 비슷하고 또 유다와 베드로도 둘 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라는 것이 공통점이네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은 큰 죄를 범했음에도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베드로는 배신했지만 다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죠.
사울과 다윗, 유다와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면 구원받기에 이미 늦어버린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고 꼭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야겠습니다.
먼저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사무엘상 10장 1절,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에 오기 전 말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일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복을 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셨네요. 마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성령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어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백성들의 판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요? 사울이 발뺌할 것도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바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고 다윗도 똑같이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그때는 용서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다시 새롭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무슨 뜻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자로 돌이킬 회에 고칠 개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바로 올바르게 고친다는 거죠.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자기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 인정하고 미안해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후회에 불과하며 자기 행동 때문에 받을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울도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잘하겠다는 거로 보이는데요.
사울이 회개한 것이 아닌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변명하면서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빼돌렸다고 말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간섭하는 사무엘의 하나님으로 느껴진 거죠.
구원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관계라고 한다면 사울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겠네요. 그러고 보니 사무엘에게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겠다는 것도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의도였네요.
맞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이 백성들의 인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찌 보면 더 심각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백성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음을 간절히 믿고 바라고 있네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 버려진 이유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결코 늦은 때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다윗 왕처럼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부르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모두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주는 찬송가 어두운 죄악길에서 가사를 읽어주세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하실 때에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리라 받으리라.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사실 다윗 안에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사울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항복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우리가 항복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다른 생각 말고 당장 지금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사람 길 찾아
아멘입니다. 유다와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구원받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려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처럼 생각해보니 유다도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큰 죄를 저질렀네요.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다시 제자가 되었고 유다는 엄청난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구원받기에 늦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였죠. 그가 구원받기에 너무 늦은 때는 그가 스스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마음먹은 그때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가 다시 회개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었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면 구원받는 건데 안타깝네요.
그래도 어떻게 염치가 있지? 평생 죄악을 범했으면서 구원받기에 늦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리다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같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두 범죄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마지막 기회를 놓쳤고 다른 한 사람만 인생의 마지막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죽기 전까지 평생 죄만 지은 범죄자도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우리도 구원받기에 이미 늦었다고 절망하지 말고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의 모든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원받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실 때입니다. 찬송가 어서 돌아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엄지아였습니다. 예수님께로 어서 돌아오세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윤자매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는 듯하네요.
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주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잘이라는 의미를 잘 알죠.
네.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내는 거죠. 오늘까지 하면 벌써 3주째 살펴보게 되는 건가요? 이번 주도 역시 요리문답 21문, 21번째 질문과 답인데요. 믿음에 관한 내용이죠. 다행히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역사적 믿음, 일시적 믿음, 이적을 행하는 믿음,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등 성경이 네 가지 종류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그중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불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지난주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에 관한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다른 말로 구원 얻는 믿음은 다른 종류의 믿음과 어떻게 다른가요?
오직 그 믿음만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시킨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원수였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됐고,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닌 사랑과 축복의 관계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럼 나머지 세 믿음은 왜 성경도 말하고 있기는 한데 왜 아니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뭐죠?
먼저 만일 역사적 믿음이 맞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귀도 의롭다고 인정되고 약속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믿음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돌밭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일시적 믿음도 아닙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적을 행하는 믿음 역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 믿음이 있었지만 나중엔 주님을 팔아 넘겼으니 만일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가룟 유다도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믿음도 의를 얻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냐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먼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가진 자는 성경에 포함한 모든 내용이 참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확고히 믿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믿는 모든 것에 동의하는 거죠.
네. 세 번째 특징은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은혜의 약속,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미암는 값없는 죄사함의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네 번째 특징은 자 이렇게 그래서 믿고 동의하고 적용한 자들은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죠. 믿어요. 이건 은혜야. 이 고통 다 은혜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리죠. 그리고 심지어 기뻐하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택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며 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양심의 평안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작년 같으면, 뭐 얼마 전 같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하고 그랬을 사람이 아닌데 놀랍게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 달라진 모습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외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특징은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을 진정으로 사모해요. 마음으로 아주 열망합니다. 따르고 싶어. 나 저렇게 살고 싶어. 또한 하나님께서 그로하여금 무슨 일을 당하게 하시든지 기꺼이 인내로 견디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고 믿음과 소망의 차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배웠었는데요.
네, 믿음이 현재의 축복을 붙잡는 것이라면 소망은 미래에 속한 축복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네. 영생은 전달에 있어서는 미래의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현재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베푸시고 금생에서도 그 시작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영생은 소망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인 셈이 됩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이 믿음으로 이미 우리 것임을 납득해야 돼요. 나를 설득시켜야 돼요. 너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고통당하는데 축복받았어. 축복받았거든. 너 정신 차려라. 잘 설득당해.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자, 나에게 온 이 축복은 이제 더 이상 눈물도 병도 신음도 없는 천국에 완전히 완성될 거야. 소망 가자. 네. 그렇게 살아가죠. 이상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뭐 우리들 하고 있죠. 먼저 이제 요리문답의 질문과 답을 읽는데 21번째 질문과 답 마지막 시간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은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견고한 신뢰로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먼저 다룰 주제는 그럼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의 원인들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첫째가는 동력인 어떤 그것을 만들어내는 힘은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죠. 예수님께서 참 잘 대답했다. 너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믿는구나. 그럼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연결해 볼까요? 먼저 읽은 마태복음 16장 17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합쳐보세요. 어떤 내용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중보자 되신다고 고백하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했고 바울사도는 성령이 해야지만 예수를 주라고 한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고백한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믿음의 동력인, 첫째가는 동력인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목사님.
네.
역사적 믿음이나 일시적 믿음이나 이적을 행하는 믿음도 그럼 성령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만을 말한 건 아니었어요. 믿음 그 자체는 성령께서 행하는 일이에요. 의아하죠? 역사적 믿음을 성령께서 만들어내셔? 그럼 성령께서는 마귀에게도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신 건가? 의아하죠? 예, 그런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귀나 외식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포함해서 그들이 무슨 지식을 갖든지 간에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 믿음이나 일시적 믿음이나 이적을 행하는 믿음, 그 세 가지 종류에 베풀어진 성령님의 영향력과 또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에 베풀어진 성령님의 영향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앞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믿음에 성령님이 일하신 것은 성령의 일반적 역사하심.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에 이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하심. 이렇게 조금 구별해서 부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도 믿음을 일으키는 도구 아닌가요?
아, 그래요.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의 일하심이 믿음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이라면 두 번째 원인은 하윤자매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성경입니다. 그 무엇보다, 특별히 그 무엇보다, 그 어떤 믿음보다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일으키는 중요한 도구는 바로 복음의 선포, 뭐 성경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0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 우리들 주변에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복음의 선포가 없다, 복음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형식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원인을 또 말해보자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내용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식,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확신 있는 신뢰, 이것도 원인이라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의 대상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대상은 바로 이제 우리 주님 약속입니다. 그럼 구원 얻는 믿음의 목표는 뭘까요?
그거야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궁휼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다음 둘째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 너무 중요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뭐냐, 왜 우리가 구원 얻냐. 첫째 하나님의 영광, 둘째 우리의 구원.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놓쳐서도 안 돼요. 그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효과들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만들어낼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 이름에 딱 써 있잖아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효과겠죠. 사도행전 13장 39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죄인, 이 죄인, 이 죄인아. 그런데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갖게 된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실까요? 이 사랑하는 자야, 이 복받은 자야, 이 의로운 자야.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믿음의 효과예요. 두 번째 효과는 뭘까요? 자,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의로움을 얻는 믿음의 두 번째 효과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양심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효과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마음을 깨끗이 했다는 것이 뭘까요? 예, 마음을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을 계속 잘한다가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새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맞습니다. 성령의 의해서 새롭게 태어남, 다시 태어남, 즉 중생이라고 지난번에 배웠었습니다.
그래, 그래. 바로 그 말. 중생한 거죠. 아기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듯이. 자,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효과, 네 번째는 뭘까요? 세상적인 은사들과 영적인 은사들이 증가하고 이런 은사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효과는, 이 네 번째 효과는 이 땅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완성은 어디서 완성돼요? 천국에서.
그럼 믿음의 효과들이 아직 없거나 남들보다 더디게 또는 적게 나타나거나 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네요.
아,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저 예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밖에 못 살아? 야, 예수 안 믿고 그래도 저렇게 착한데? 이렇게 많이들 말해요. 일단은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고도 그렇게밖에 못 살았으니까 회개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완성은 누구든 천국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경건과 거룩의 은사들이 우리 안에서 이 땅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잘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작은 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안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나서 곧바로 잘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효과가 어디에서 완성되는지를 생각하며 그렇다고 교만하거나 뭐 태만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날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런 효과들이 의롭게 함을 얻는 믿음, 네, 이 믿음의 효과들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믿음, 이 네 번째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그 주제를 살펴보죠. 이것에 관한 성경 구절은 뭐 너무 많은데 뭐 굳이 이 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구절들을 몇 곳 골라봤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이 믿음이 주어질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마태복음 13장 11절, 사도행전 13장 48절, 로마서 8장 30절, 에베소서 2장 8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읽은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뭔가요? 그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모든 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시적 믿음이나 이적을 행하는 믿음은 가시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지지만 의를 얻는 믿음은 비가시적 교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되 참되고 영원한 교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말씀이네요.
네,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을 읽어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뭐 여러 사람들이 교회 다니죠. 심지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으니까. 아무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에는 네 가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교회는 어떤 사람만이 들어가느냐? 마지막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의롭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죠. 방금 읽은 말씀에 천국문 앞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천국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문이죠.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적을 행하는 믿음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반면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 없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 주어진다는 건 알겠는데 만약 그 사람이 어린아기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아기가 믿음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결국 그렇다면 택함 받은 자들은 전부가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하는 것은 택함 받음은 곧 믿음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기만 한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믿음을 갖느냐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어린 아기들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잘 알 수 없는데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주신 그 택함 창세전부터 그 택함에 대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런 질문이시죠?
네.
일단 유아들은 성인 어른처럼 실질적인 믿음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어떤 표징들이 있어요. 하지만 유아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진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믿음을 주는 첫 번째 동력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도 사실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 있느냐? 누가복음 1장 41절과 42절 그리고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리아가 문을 노크하고 방문했을 때 뱃속에 있었던 그 엘리사벳의 아기 세례요한이죠. 뛰논다. 우리는 이것이 엄마 엘리사벳 뱃뿐만 아니라 그녀의 뱃속아기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택받은 유아들이 어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믿음으로 기우는 힘과 성향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군요.
그럼요.
그렇다면 당연히 유아들도 자신들의 능력이나 상태에 맞게 그 믿음의 힘과 성향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 요한일서 5장 10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네, 여기 성경 보면 내가 믿었다, 내가 알고 있다, 우리가 믿는다, 내 안에 증거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믿는 자는, 이 믿음이 가진 자는 자신의 믿음이 존재한다는 걸 스스로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택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죠.
참되면서 흔들림 없는 열심 같은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믿음이 있다면.
그렇죠.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어요. 지금 비록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어도 믿음은 놓치기 싫어. 이제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걸로 이제 자기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알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의심이 많았던 제자 도마 이야기네요.
네, 맞아요. 제자 도마 이야기도 한 도마 이야기인데 뭐 도마가 한때 의심하기도 했죠. 네,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사실 도마뿐 아니라 제자들 여럿도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긴가민가 의심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나오죠.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뭐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의심과 갈등. 예수 믿는 사람이 믿고 소망 가지고 그것만 경험하느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의심도 경험해요. 갈등도 경험합니다. 갈까 말까, 믿을까 말까. 도무지 하나님이 안 믿어져. 의심 갈등 경험하죠. 그럼에도 뭐해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의심 덩어리, 갈등 덩어리, 문제 덩어리지만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죠.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참 믿음은 의심이나 갈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은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참 믿음은 믿음의 효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믿음의 효과가 뭐예요?
믿음의 효과는 믿는 분명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실제 순종이죠. 인생에 대한 순전한 목적과도 같은 것이 믿음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실제로 뭐 100% 못하나 일부분만도 순종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세 번째 믿음의 효과라는 건데 훌륭합니다. 예, 뭐 하나님의 명령에 힘을 내어 순종하고 싶다. 그동안 이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 돈 벌고 성공하고 이거 아니야. 네, 그렇다면 아, 믿음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제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23문도 하죠. 사도신경 이 조목들은 무엇입니까?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